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의 유례가 드문 장기적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아, 진짜 며칠 전에 서울에 첫눈이 왔죠?
네.
첫눈이 오면 조미래 방송원은 20대 풋풋한 아가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하고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첫눈이 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사실 첫눈이 올 때 연애를 시작했어서 약간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요.
아, 근데, 네. 아,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 그게 과거형이라는 얘기죠?
네.
아, 슬픈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사랑은 돌아오는 거래요.
네.
네, 북한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건상우 씨가 천국의 계단에서 돌아오는 거야.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정말 예쁜 사랑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후 복구에 힘쓴 임금이죠. 강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선의 어느 시점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조선의 16번째 임금 인조가 왕위에 있었던 시절로 떠나볼 거예요. 방송원님, 조선의 15번째 임금 광해군이 임금 자리에서 쫓겨났던 거 기억하시죠?
아, 물론이죠. 한 주일 전에 들었는데 정말 똑똑하게 기억을 합니다. 폐모살제 사건 때문이잖아요. 광해군은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어머니 임목 왕후를 가두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고 때문에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왕해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는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은 걸로 전 기억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된 사건, 이것을 인조반정이라고 해요.
인조반정이면 1506년에는 중종반정이 있었잖아요. 중종반정은 신하들이 연산군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앉힌 그런 사건인데요. 반정이라는 뜻을 돌아보면 돌이킬 반, 발을 정, 다시 돌이킨다, 바로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는 신하들이 왕을 쫓겨낸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었는데 그러면 인조반정 역시 신하들이 광해군을 쫓아냈다는 건가요?
네. 당시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 광해군이었고 이 광해군을 지지했던 세력은 북인이었어요.
네.
이 북인 세력에 대해 다시 설명하자면 사림 세력이 중앙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학문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사림 세력이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고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었죠. 그중 광해군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인 세력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많은 신하들이 서인 세력에 있었고요. 북인 세력은 몇 안 되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랬군요. 광해군은 당시 권력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지만 다수의 반대 세력에 둘러싸여 있던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어머니를 가두고 동생을 죽인 광해군의 행동, 전통적인 우방국 명나라와 신흥 강국 후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당시 다수를 점하고 있던 서인들은 이러한 광해군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인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효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폐모살제와 중립 외교를 향한 그런 광해군의 행동은 서인들이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결국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하고 남인 세력과 인조가 가담하여 광해군을 임금 자리에서 내쫓았어요.
광해군을 내쫓고 임금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인조였잖아요. 그렇다면 광해군과 인조는 어떤 관계였죠? 그리고 인조가 왕이 된 걸 보면 인조도 왕족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인조는 조선의 14번째 임금 선조의 손자예요.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이 광해군이었고
네.
선조와 그의 또 다른 후궁 인빈 김씨의 아들의 아들이 바로 인조가 돼요. 즉 광해군과 인조는 숙부와 조카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북한에서는 이럴 때 족보가 복잡하다는 말을 씁니다. 네. 관계가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서인 세력이 광해군의 행동을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인조도 광해군을 싫어했나요? 아니면 어쨌든 인조와 서인 세력이 함께 광해군을 몰아낸 거잖아요.
인조 역시 삼촌인 광해군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광해군은 자신의 불안한 왕위를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은 모두 제거했고 그중에 인조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인조의 동생은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자살했고 인조의 아버지는 화병이 나서 죽었어요.
네, 듣고 보니까 인조가 광해군을 싫어할 만했네요.
네, 이렇게 광해군에게 불만이 있던 인조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과 패모살제에 반발하던 서인 세력의 뜻이 맞아서 이들이 함께 광해군을 몰아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인조가 조선의 16번째 임금이 된 거군요. 그러면 인조대의 정치는 어떠했나요?
한마디로 답하자면 인조도 선조처럼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인조 시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괄의 난, 친명 배금 정책,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에요. 먼저 이괄의 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괄의 난은 말 그대로 이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이에요. 이괄은 인조 반정 때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이괄의 난은 언제 일어난 거죠?
이괄의 난은 1624년에 일어났어요.
아, 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조방전 때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서인의 중심 인물 몇몇이 이괄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괄의 공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조반정 이후 누가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느냐를 두고 논하는 자리에서 이괄은 많은 공을 세웠지만 낮은 등급에 봉해지게 돼요. 그리고 서인 세력들 사이에서 이괄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이러한 서인들의 견제, 조정의 끊임없는 압박 때문에 화가 난 이괄은 결국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인조가 왕이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권력에서 소외되고 또 아들까지 반역자로 몰린 상황에서 이괄은 반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런데 이 이괄의 난이 대단했던 이유는 평양도에서 출발한 반란군이 한양을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이괄의 군대는 평안도 영변에서 출발하여 개천, 강동, 황주, 수안, 평산, 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까지 진격했고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하기도 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반란이었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조는 꼼짝없이 포위됐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조는 반란군이 한양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갔거든요. 인조는 그런데 도망가면서도 명나라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부산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그런데 신기했던 게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한양을 점령한 이괄의 군대를 환영했다는 거고 남쪽으로 도망간 인조를 따르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조가 지금 도망을 쳤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은 왜 이렇게 도망을 잘 치죠?
그렇죠. 선조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도망갔잖아요.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세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란군을 환영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기존의 그래 왕의 정치나 그런 세력을 마음에 없어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는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 세력과 인조가 자신들의 정적인 북인 세력을 제거하고 광해군을 몰아내는 데에만 급급했지 일반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따로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괄과 반란군은 결국 관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이괄의 난도 막을 내리게 돼요.
아, 그렇네요. 인조 때에 친명 배급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건가요?
친명배금 정책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기억하고 계시죠?
네. 광해군이 왕위에 있을 때 중국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명나라 세력이 약해지고 만주에서 누르하치를 필두로 한 여진족이 정말 무섭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그 누구의 편도 적극적으로 들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던 그런 정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서인들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랑캐 나라 후금과 친하게 지냈던 광해군의 정책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네, 당연하죠.
이것이 광해군을 임금 자리에서 내쫓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조와 서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쳤어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통적인 우방국인 명나라와는 친하게 지내지만 후금을 배척한다는 거였어요.
명나라는 중국 땅이 원래 주인이었고 후금은 그 옆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사이는 원래부터 좋지 않았죠. 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중립외교 정책에서 친명 배급 정책으로 노선을 바꾼 거잖아요. 이러한 조선의 정책에 대해서 후금은 불만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울어가는 나라 명나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후금.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인조와 서인 세력은 명나라와의 의리만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선택이 또다시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게 바로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과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이에요.
1624년에 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로부터 3년 후에 대란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임진왜란이 1591년에 일어나니까 대략 35년 만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 거군요. 노래 들으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가 부릅니다. 꿈이여라.
부서지는 바람 속이 아픈 내 맘에 푸른 달빛 하나 머금고
베이지의 꿈이여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조선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두 번이나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전쟁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그보다 먼저는 후금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죠?
후금은 지금의 이제 중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중국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맞아요.
역사에서부터 보면 이 중국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여러 번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선하고 명나라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나중에는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오게 돼요.
제가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저희가 잘 모를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만큼 커요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밥사발 뚜껑만 하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놓인 콩알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중국이 정말 크구나 이런 기억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던 나라다 보니까 이름이 자꾸 바뀌었네요.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후금은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공격했어요. 이때 인조는 서둘러서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후금은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테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자신과 형제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어요. 조선은 그동안 오랑캐로 멸시했던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1627년에 발생한 정묘호란이에요.
그러면 후금도 중국이고 명나라도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소수민족으로 갈라졌을 때 서로 다르게 불렀다 이 말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명나라가 좀 더 많은 중국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것보다 약간 변방에서 이제 후금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소수민족. 그래도 정묘효라는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조선과 후금이 형제관계를 맺는 것으로 잘 끝난 것 같네요. 보기에.
네. 하지만 이 정묘호란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후금은 힘을 더욱 키워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다시 조선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청나라가 요구한 것은 조선과 청의 관계를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로 바꾸자는 것이었어요.
군신 관계라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잖아요.
네, 여기서 임금은 청나라이고 신하는 조선이 돼요. 즉 청나라는 조선 보고 자신의 나라를 임금처럼 섬기라고 한 거예요.
청나라가 강하게 밀고 나왔네요. 이 상황에서 조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 같은데요. 그러한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우린 그래 죽어도 안 된다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러한 청의 요구에 대해서도 조선에서는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요. 척화론자와 주화론자요. 여기서 척화란 화해하여 친하게 지낸다는 논의를 배척한 것이고 주화란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척화론자들은 일개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대의 명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명나라는 조선에게 부모의 나라이고 청나라는 부모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대로 주화론자는 청나라가 비록 오랑캐이지만 조선보다 군사력이 강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어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주화론자의 입장이 보다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듣기에도 현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척화론자와 주화론자의 주장 중 어느 주장이 선택이 되었나요?
척화론자의 주장이 선택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집권층은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서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들에게 있어 조선과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즉 조선은 죽더라도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청을 배척하는 척화론적 입장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1636년에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땠나요? 사실 청나라는 오랑캐로부터 멸시받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실 떠오르는 강국이라 상대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선이 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돼요.
네.
조선의 전투 방식은 기본적으로 성을 빼앗는 방식이에요. 즉 평상시에는 성 밖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을 모두 산성으로 옮기고 산성 밖에 있는 일반 집들은 적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모두 불질렀어요. 그리고 산성 내부로 가서 성문을 닫고 그 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선의 전투 방식이 청나라에게 씨알도 안 먹혔어요. 청나라가 조선의 수도 한양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야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조선 군들은 당연히 성 안에서 지키고 있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청나라 군대는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그 성들을 그냥 지나쳐서 수도 한양으로 곧바로 진격했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척화론을 선택을 했으면 그런 청나라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다 미리미리 정보를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예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전쟁 상대국이 어떠한 전술을 쓰는지 미리 파악도 안 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펼치는 게 저희는 봤을 때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데 조선은 준비를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사실 조선에서는 여전히 청나라를 오랑캐라고만 생각하고 얕봤던 거예요.
네.
이렇게 전쟁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척화론을 선택한 거예요. 당시 청나라의 생각은 조선의 임금 인조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한양으로 진격한 거고요. 청나라 군대가 한양으로 곧장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그 길목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인조가 도망간 곳은 현재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남한산성이었어요. 청나라 군대는 이 인조가 피신해 있는 남한산성을 포위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는데 또 도망을 쳤네요.
네.
그렇다면 그 남한산성을 포위했잖아요. 청나라 군대가. 그 정도면 거의 도관에 든 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남한산성 내부에서는 자기네가 포위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논의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 안에서는 전쟁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항복을 해야 할지 그런 논의가 끊임없이 오갔어요.
네.
결국 인조는 항복하기로 결정했고 남한산성을 내려와 삼전도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의 위치는 현재 서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곳에서는 청나라 황제가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인 항복 의식이 행해졌어요. 인조는 세자와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세 번 절을 하고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는 항복 의식을 행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조는 무릎을 꿇고 양손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숙여야 했어요. 이때 이마가 바닥에 쿵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닿아야 했는데 인조의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결국은 그 인조의 이러한 행동들이 청나라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인 걸로 보여요. 그 자기 나라에 굴종하라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정말 굴욕적인 항복이네요.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에게 이러한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당시 왕이나 그 신하들, 그때 당시 백성들이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선이 이렇게 청나라에게 패배하고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봉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네.
그중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는 인질이었지만 청나라에 가서도 농사도 짓고 청나라 황제가 벌인 잔치에도 참여하고 황실 혼인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거기서 외교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인질로 잡혀간 처지였지만 그나마 소현세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지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하지만 인조는 그러한 소현세자를 안이꼽게 보았어요.
왜요?
그게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조 자신이 청나라에게 그러한 치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아들인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그렇게 휘희낙낙하며 지낼 수 있었냐는 거죠.
아, 여기서 잠깐만요. 도망친 아버지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인조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인조가 소현세자에게 일종의 질투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인조 자신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앉힐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러한 상황들이 인조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그 아들들이 정말 억울하게 인질로 잡혀간 건데 그러한 이유로 아들을 질투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조는 참 속이 좁디 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선조가 왜 이렇게 떠오를까요?
네, 맞아요. 선조도 공을 많이 세운 이순실을 많이 질투했었죠. 그리고 이 소현세자가 8년간의 인질 생활에서 풀려나고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인조는 그를 전혀 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국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실제 기록에서도 소현세자가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다고 나와 있거든요.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눈, 코, 입, 귀, 일곱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사실 인조가 소현세자를 싫어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인조가 꾸민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독살설이 제기되면서 소현세자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인조는 그들을 꾸짖으며 오히려 소현세자의 장례 일자를 앞당겼어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세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의 장례 절차를 적용하기도 했어요. 또한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소현세자의 남은 가족들은 인조에게 굉장히 차가운 대우를 받기도 했어요.
인조는 원래는 소현세자를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인조가 소현세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사는 병자호란 이후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거든요.
네.
즉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원망은 청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는 둘째 아들이었던 봉림대군을 새로 세자로 임명했고 그가 바로 조선의 17번째 임금 효종이 돼요.
네, 오늘 방송이 이제는 끝으로 달려가잖아요. 방송을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탈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500년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또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